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늘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며칠에 걸쳐 당 전원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 1990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북한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와 방위산업, 군대 분야의 상TV가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는 새해 첫날인 내일 발표될 예정인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가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또다시 한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했습니다. 리벳 조인트의 이번 비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도 지난 26일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하며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새해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말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합의문 번역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일주일 안에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이 가능한 빨리 공개될 것이며 이를 지연시킬 만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현재 영어로 된 합의문을 중국어로 옮긴 뒤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에 초대장을 보냈고 중국이 이를 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바로 국장은 익명의 소식통을 보도한 보도를 믿지 말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 맺은 이란과의 핵협정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회담에서 협정에 서명한 유럽 국가들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이란 핵협정에 서명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지난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라크인 수천 명과 민병 대원들이 오늘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는 미국 대사관 공간에 돌을 던지는 등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대사관에 진입하려 했습니다. 이에 이라크 특수부대가 정문에 배치돼 이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오늘 시위는 최근 미군의 세 차례 공습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민병대원 25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친 데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스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중부 후베이성 우한의 전문가팀을 파견해 현재 관련 검사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중국 중앙방송 CCTV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올해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황해도와 평안남도 남부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 내지 3m, 서해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내년 한 해를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에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시간에 걸쳐 국가건설과 경제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고 31일 보도했습니다. 대외 부분과 관련해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 외교,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준비할 때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동시는 또 의정결정서 초안과 다음 의정으로 토의하게 될 중요 문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혀 회의의 지속을 예고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매번 마지막 의제로 다루던 조직 인사에 대한 언급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31일 회의에선 결정서를 작성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당 전원회의가 길어지는 건 북한이 2020년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을 성공하지 못하면 김정은 정권의 어떤 소위 존속까지도 자신이 위태롭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개년 전략을 했죠. 근데 이게 5개년 전략을 마무리 짓는 게 내년이지 않습니까? 5개년 전략을 마무리 짓고 8차 당대를 해야만 김정은의 정상적 8기가, 소위 말해 8차 당대를 하면서 2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번을 그렇게 쉽게 2020년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요. 가장 큰 게 핵심이 경제지 않습니까?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라고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그걸 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방향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제시하는 거죠.
김 교수는 또 북한의 이 같은 행보가 새로운 길이라기보단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통해 지름길로 가려다 실패한 만큼 이제 자력자강, 자력갱생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가는 것 지름길이었잖아요. 그 길 한번 가보려고 했다가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대를 접고 자력자강, 자력갱생 이런 걸 통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밖에 뭔가에 기대를 갖고 했다가 자기가 이제 쪽박 찰판 했잖아요. 사실 한우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기대 안 하고 양보해주면 오케이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꾸시 내 길을 가겠다. 오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중요한 2020년에 뭘 해야 될 것인가의 구체성을 갖고 있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두 개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김일성 주석 집권 시절인 1986년 12월 당시와 현재 북한이 처한 국제정세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동유럽과 중국, 소련의 개혁개방의 바람이 불면서 북한 역시 새로운 길의 갈림길에 있었던 겁니다.
한국과 중국이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이렇게 구조가 바뀔 때였어요. 그리고 고르바초브가 20차 그 당대회에서 선포를 했고 86년 2월에 완전 지금 달라질 때 그때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김일성이 시정연설을 왕창 길게 했어요.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똑같은 지금 북한이 국가의 방향성을 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 대표는 당시 김일성 주석의 시정연설이 그 다음 해인 1987년 신년사로 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2020년 첫날 공개될 신년사가 전원회의 결정서로 대체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020년 1월 1일 오전에 당 전원회의 폐회식을 하면서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결정서를 읽는 모습이 생중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연구위원은 과거 연말에 열린 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가 신년사를 대체한 사례가 김일성 시대에 세네 차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86년도 말. 그때 그러니까 87년도 신년사가 그 방향 방식대로 돼 있었죠. 그때는 12월 27일에 당 전원회의를 먼저 하고 하루 바로 다음 날에 최고인민회의를 8기 1차 회의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했던 김일성의 시정연설을 87년 신년사로 대체했죠.
김동엽 교수 역시 당 전원회의 결정서와 신년사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같은 내용을 따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전원회의 폐의식을 하는 거예요. 폐의식. 아침에.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눈 읽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년사 겸 결정서가 결정서 폐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오늘 끝내놓고 그거를 내일 아침에 신년사 겸 결정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최경희 대표도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이미 나온 내용을 또 신년사로 전달하는 건 김 위원장 스스로 가벼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원회의 핵심 내용이 신년사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개발과 핵개발을 지속하는 병진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유예 약속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핵 경제 병진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온 안전보장을 위한 공세적 조치와 무장력 강화 관련 발언은 제재 완화를 얻어내지 못한 실패로부터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 안건이 국방건설이라는 점과 핵 강국을 의미하는 전략적 지위를 강조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y are really emphasizing self-reliance. You know, they've got to be able to deal with the sanctions relief or the sanctions effects.
북한은 제재 완화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력갱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병진 정책을 밝히진 않더라도 경제 개발과 핵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도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예상했던 반응을 얻지 못했고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적대 정책을 펴고 있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며 북한이 병진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possibility he would say Pyongyang is back. We will continue to work on our nuclear capabilities. We will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역량과 경제 개발의 동시 추구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밝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in his New Year's speech, Kim Jong-un is going to turn a page in terms of the moratorium he had put on long-range missile tests and nuclear tests.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에 약속했던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유예 조치를 깰 것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미국이 적절한 안전보장으로 화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유예 조치를 깰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또 신년사를 토대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점차 높여나갈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삼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보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꾸준히 높여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신년사를 통해 미북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에 보내겠다고 밝힌 크리스마스 선물과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신년사의 메시지가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힐전 차관보는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감안해 미국에 대한 적대심 표출보다는 낮은 수위의 저항을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ll be the plaintiff complaining that he is not that he's done so much and received so little. It'll be that kind of stuff.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받은 것은 적었다고 불평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할 것이라고 힐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 북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는 변화가 없다며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30일 방송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monitoring.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최선의 행동은 핵무기를 제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북한 지도부를 확신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still maintain our view. That we can find a path forward to convince the leadership in North Korea that their best course of action.
폼페이오 장관은 연말을 앞두고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이 대결이 아닌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re watching what they're doing here in the closing days of this year. We hope that they'll make a decision that will lead to a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항상 현재의 길이 맞는지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지금의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We always stare at it. We're always looking, thinking, do we have it right? Do we have the approach right?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한 두 나라 지도자가 2017년 미사일 도발 이후 여러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지만 결국 김 위원장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29일자 코리아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안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17년에 군사적 긴장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많은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지만 결국 김 위원장이 무력 도발을 선택하지 않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거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믿고 있으며 그것이 곧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이 언급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북한의 연말 도발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이 밖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미 의회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며 병력 감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미국의 납세자들이 균형을 잃은 동맹 방위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국과 같이 부유한 동맹국들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갈등에 대해 미국은 한일 양국을 동맹으로서 동일하게 대해왔다며 앞으로 한일 양국이 미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해리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올해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2020년 새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외교 과제로 북한과의 협상을 꼽았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백악관은 29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의 한국 땅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땅에 각각 서서 악수하는 사진으로 사진 위엔 미국이 이기고 있다.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사진에 대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친분을 내세운 외교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전쟁 위험 가능성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북한과의 전쟁에 갈 수도 있는 위험을 진정시켰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관계를 토대로 한 외교를 펼쳤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한편 AP통신은 29일 2020년 새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직면할 3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미북 비핵화 협상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약 이런 도발이 일어난다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작한 외교적 협상이 궤도를 더 벗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20년 지켜봐야 할 세계 10대 갈등 중 하나로 미북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2017년에 비하면 2019년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느껴지지만 미북 간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추가 정상회담은 미북 양측의 좌절감만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북한이 협박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 간 외교의 여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는 외교가 실패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2020년에는 화려한 고위급 행사나 극적 도발보다는 협상단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020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다섯 곳 중 하나가 한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미북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지금은 2017년 이후 긴장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나라 관계를 더 위태롭게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더 나아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외교정책에서 개인적인 접근 방법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배신감을 느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실무급 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이어 2주 뒤인 30일 유엔 안보리에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 외교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후 3시 안보리에서 실무급 회의가 열린다며 이는 통상 생각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이 직접 참석하는 정식 회의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실무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는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건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정치적 대화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라트비아와 이집트는 자국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각각 지난 16일과 19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보리에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50개 나라가 됐습니다.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 8항을 통해 지난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킬 것을 명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14건이 결국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역내 현안이 복잡하게 얽힌 시점에서 상원은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의 막판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동맹 지지결의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등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4건이 결국 연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미회 상원과 하원은 116대 회기 첫 해인 올해 상정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9건 중 5건만을 처리한 채 지난 20일 올해 의정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연내 처리된 안건은 원비어법으로 불리며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대북제재법과 미한일 유대지지 상하원 결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촉구 상원 결의입니다.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은 올해 상원 본회의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본회의 패키지 안건에 포함돼 막판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로써 법안 6건과 결의안 8건, 총 14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이 116대 회기 마지막 해인 내년으로 넘겨집니다. 이미 올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긴 안건은 상원의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과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입니다. 지난 4월 초 미한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은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선 공화당의 제임스 랭포드 의원이, 하원에선 민주당의 톰소즈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지난 10월 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이 지난 3월 중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 정부와 논의를 통해 미북 이산가족 간 화상상봉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결의안은 민주당의 캐런 베스 의원이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미국과 북한이 결의안 채택 60일 안에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상하원 결의안과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 액트입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과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 현재 각각 18명, 57명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리드 액트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간사가 지난 회기에 이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대북 제재 법안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과 북핵 합의에 대한 외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정책 감독 법안도 내년으로 넘겨지는 한반도 안건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말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동반 발의했으며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항들이 새 국방수권법과 인도태평양 정책을 담은 아리아법에 이미 포함됐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 사이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연내 처리가 주목됐던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도 내년으로 넘겨지는 안건이지만 유사한 내용의 결의 조항이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별도의 결의안이 계속 추진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 밖에 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두 건과 대북제재 해제 금지 법안, 대북금융거래 감독 법안도 내년으로 넘겨지는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상원은 새해 1월 6일부터, 하원은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116대 회기 마지막 해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새해 첫날인 내일 발표될 예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앞서 공언한 새로운 길 때문인데요. 그동안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박동정 기자가 살펴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대내외 정책 방향이 담긴 신년사를 전달했고 이는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먼저 전년도의 성과를 전하고 이어 당해 연도의 대내 정책 방향과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을 제시합니다. 이후 남북관계와 대외관계를 차례로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내 부분의 국정운영 청사진은 크게 경제, 사회문화, 군사, 사상, 당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김 위원장은 대부분 경제 분야의 목표를 제일 먼저 제시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대북 제재에 맞서 경제 부문에서 자력 갱생을 언급하기 시작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대내 정착에 이은 대남 정책 분야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관계 개선 의지를 꾸준히 피력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남북 관계에 이례적으로 신년사의 20% 이상을 할애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대외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달했던 기존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신년사 서두에서 위협적인 언사를 써가며 강경한 대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2019년 신년사에선 대외 정책이 약 15%를 차지했고 처음으로 중국과 쿠바를 직접 언급하며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한 데서 특기할 사변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15년 신년사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처음 언급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점입니다. 특히 집권 5년차를 맞았던 2017년에는 이례적으로 자아 반성을 하면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신분꾼이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를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 정화인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위대한 모범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가 갈수록 선대와 선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있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2018년부터는 아예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간접적인 표현마저도 없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성군 정치에 대한 언급도 신년사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는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2017년 신년사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 목표로 제시했던 강성 국가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고 대신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집권 5년차인 2017년에는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신년사를 처음 전달했고 이후 이것이 관례화됐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개인 서재 같은 공간의 소파에 앉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를 배경으로 신년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노변 정담 담화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신년사 방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전달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청사에 입장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미 지역의 민간 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올해 대북 프로그램에 74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체는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통조림을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이 단체의 2019년 대북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민간 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30일 2019년 한 해 북한에 74만 달러어치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공개한 2019년 연례보고서에서 올해 453개 협력단체와 함께 전 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648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의 고기 통조림 14만 4천 개를 지원했다며 이는 전체 공급 통조림의 20%로 31만 8천여 개를 공급한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기 통조림의 주 원료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등으로 북한 전역인 이와 결핵 환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됐습니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인도지원사업물자 반입을 승인받았습니다. 허가 대상 물품은 통조림을 비롯해 정수기와 위생용품, 유아용품, 의료용품 등입니다. 당시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 제재 면제를 받은 이 단체는 면제 만료 시점인 지난 9월 기한을 연장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기한은 6개월로 제재위에 수정을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6개월간 면제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는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의 올 한 해 총 지출액수는 6,800만 달러로 위생용품 6만 3천여 개, 담요 5만 3천여 개, 통조림 66만 7천여 개, 학용품 5만 5천여 개 등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기독교 종파인 메노나이트 교인들로 구성된 구호단체로 지난 1996년부터 북한의 식량과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습니다. 또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담요와 위생품, 학용품 등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VOA 안소영입니다.
유엔과 각국 정부의 2019년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개선된 2014년 크게 줄어든 이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한 해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3,829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30일 공개한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3,816만 달러보다 0.35% 늘어난 것입니다. 2019년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11개로 2016년 이래 약 10개 나라가 매년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23.5%인 900만 달러로 가장 큰 기부국이었고 스위스는 22.5%인 863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이 512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 캐나다 151만 달러, 노르웨이 146만 달러, 독일 124만 달러, 프랑스 39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영양 지원이 2,133만 달러로 전체 유엔 모금액의 55.7%를 차지했습니다. 또 식량 안보 지원은 400만 달러로 10.5%, 식수 위생 지원은 241만 달러로 6% 수준입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의 연간 대북 지원액도 공개했습니다. 지원액 증감과 관련해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 규모와 군사적 도발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09년 6,130만 달러에서 2010년 2,450만 달러로 60%가량 크게 줄었는데 2010년 북한이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격침하고 한국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입니다. 2011년에는 다시 8,940만 달러로 3.5배 이상 늘었는데 전년도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당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식량난이 계속된 2012년에 지원액은 1억 1,780만 달러까지 늘었지만 2013년에는 절반인 6,28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4년에는 지원액이 3,320만 달러로 또다시 절반으로 줄었는데 전년도 북한의 수확량은 8.7% 증가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이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3,550만 달러를 기록했고 4년 만에 식량 부족분이 가장 컸던 2016년 4,310만 달러로 확대된 이래 2017년 3,940만 달러, 2018년 3,820만 달러, 2019년 3,8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지원 자금난은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추세입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목표 예산의 21%, 2016년 26.7%, 2017년 31.2%, 2018년 29.2%, 2019년 27.3%가 모금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계획 WFP의 지난달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 전달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혜층에 대한 통계 자료 수집과 관련한 검증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 11월 북한의 식량 2,897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10월에 1,502톤보다 거의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입은 북한 주민은 58만 4천 명으로 여성이 전체 60%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임산부와 수유모 등 북한의 취약계층 여성에게 영양강화식품 200g을, 보육원과 소아병원 등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영양강화식품과 비스킷 각각 100g과 60g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강도와 황해남도 주민 3만 5천 명에게 옥수수 675톤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WFP는 북한 내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 영유아 19%는 만성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을 앞두고 각국의 대북지원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영양지원뿐 아니라 분배 검증과 평가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 사업 동참국이 점차 늘고 있다며 프랑스와 리히텐슈타인을 비롯해 WFP를 통해 첫 북한 지원에 나섰다 중단한 불가리아도 지원을 재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불가리아, 캐나다, 프랑스, 인도,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공여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원이 가장 취약계층에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배 감시 활동과 관련해 보건소와 보육원, 유치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함흥과 평양의 영양비스킷 제조 공장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중앙통계국과의 협력으로 북한의 자료 수집 접근이 원활해진 부분이 있지만 북한의 정보와 자료 수집 활동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WFP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9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대북 지원 모금 목표액을 1,480만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연입니다.
최근 일본 영해에서 또다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발견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해 퇴거 조치한 북한 어선만 1,308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외화 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난 타개책으로 내년에 상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니가타현 시와타리 지역 해안가에서 부서진 목조 선박 한 척이 발견된 건 지난 28일 오전입니다. 일본의 공영 NHK 방송 등은 길이 7.6m, 폭 4.3m 크기의 목선 측면에 한글로 보이는 빨간색 글자들이 칠해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내부에선 백골 상태의 시신 7구가 발견됐는데 수사당국은 북한 목선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일본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난파 목선을 156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최대치인 225건보다는 줄었지만 2016년 64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가 넘습니다. 특히 보안당국이 올해 퇴거 경고를 시행한 통계를 보면 북한의 불법 교업 활동 실태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해상보안청이 지난 20일 해상보안체제 강화 관계 강요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순시선이 퇴거 경고 조치를 한 북한 어선은 1,308척에 달했습니다. 이 중 실제 물대포를 쏜 사례도 252척에 이릅니다. 지난 10월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대화태 어장에 진입한 북한 어선의 경우 물대포 경고에도 물러나지 않자 어업 단속선을 동원해 침몰시켰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 영해 침범과 함께 최근 북한의 불법 조업 상황을 엄중한 위협으로 꼽으며 대응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해로 눈을 돌리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으로부터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 표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조선による 이호소류야 최소선からの 노트 수료される 목조선의
구체적으로는 대화퇴 어장 대응 전담인 1,500톤급 대형 순시선 정비와 관련 요원들의 교육, 훈련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아베 총리가 언급한 1,500톤급 대형 순시선을 테러 또는 기타 중요 사안 대처용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의 일본 방위정책 전문가인 스콧 헤롤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에 과거 일본인 납북자들이 목선에 실렸다는 점과 선원들의 무장 가능성 때문에 테러 대비 위협도 함께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제재에 따른 경제난 타개 일환으로 수년간 물고기 풍년을 정책적으로 내세운 것이 표류 북한 목선이 급증하는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추방 시한이 만료되면서 재정 손실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새해에는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orth Korean entities and people to raise more funds and as you noted pushing the fishing industry harder than it has previously been.
스콧 선임연구원은 목선 단속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경색된 한일 관계가 북한의 불법 조업 단속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북한에 본거지를 둔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그룹에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즉 30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 내 컴퓨터에서 고도로 민감한 정보를 훔친 혐의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탈륨이라는 해킹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동부 지역의 연방법원에 지난 18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탈륨은 버지니아 주에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이용했습니다. 소장은 또 탈륨의 정확한 정체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보안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은 북한의 해킹 그룹과 연관 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탈륨은 웹사이트와 인터넷 도메인,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정부기관과 대학 직원, 싱크탱크, 인권평화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핵확산 문제와 관련해 일하는 개인들의 신상을 노리거나 훔쳤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데니 리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짜 이거는 나쁜 상상이 나쁜 말이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근데 엄마한테 제가 2016년 날 갔을 때 솔직히 제가 여기 있던 짐을 다 갖고 갔어요. 아파트에서 사니까 제일 높은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중국 가기 전까지 매일같이 그 생각하고 자꾸 밖에 나가 있었어요. 즉 잠시간 저녁 시간에 엄마랑 있다가 어디 가? 막 밖에 나가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내려오고.
죽을 각오를 했었던 북한 청년.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이 그런 용기를 갖게 했는데 2016년 살아갈 이유와 방향을 잃어버린 채 데니 씨는 삶을 포기할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걸 하다가 제가 중국에 갔고 중국에서도 그 호텔에 있는 게 호텔의 높은 데라다 보니까 자꾸 내려다보면 떨어질까 막 이런 걸 엄청 많이 생각했어요. 그게 그 생각하면 아 안 돼. 엄마 저렇게 힘든데 또 큰 상처를 줄 수 없어.
그리고 찾아간 곳 데니 씨는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제가 있던 쪽에는 못 가고 그 옆으로 지나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고향이랑 거긴 다른 주거든요. 그걸 앞에서 또 보니까 되게 눈물은 안 났는데 마음속으로 피눈물 나요. 할머니는 저를 그렇게 진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줬고 저를 보낸 다음에 눈을 감으셨고 좋은 데로 가셨는데 제가 그걸 부인하고
고향 회령을 볼 수는 없었지만 10년 만에 바라본 북한 땅은 사랑하는 할머니를 몹시 그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눈에 들어온 건 멀찌감치 보이는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데니 씨는 그 땅에 살 땐 몰랐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유를 찾았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시간에 오히려 나쁜 생각에 나쁜 게 빠져들어서 헛된 길을 택한다든가 지금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 감사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감사한 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데도
문득 미국에 난민으로 왔다 수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탈북민이 생각났습니다.
뉴욕에서 북한 탈북자가 자살했어요. 혼자서. 그 사람도 죽어도 당연히 그 사람의 사정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 선택을 했지만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도 그때 얘기한 게 아니 그 사람은 그러기 전에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힘들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땐 그 일을 왜 선택해? 그럴 거면 왜 여기 자유를 찾아왔어? 그 말을 한 게 저였어요.
자유를 찾아왔지만 낯선 땅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롭고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을 떠올리게 된 데니 리 씨. 당시 죽을 용기로 살지 생각했던 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멀찌감치 보이는 북한 군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왠지 모르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연히 어디 가든 다 고생은 따라오는 거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고 이걸 참고 넘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더 너 지금부터 이전까지는 놀았지만 지금부터 첫 시작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잘 매는 게 중요하니까 시작이 중요하고 첫 시작이 그런 거라서 지금부터 내가 노력해서 앞으로 저 북한 사람들 앞에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서야겠다. 네. 그때 백두산에서 그 생각을 다 했어요.
데니 씨는 백두산에서 바라본 북한 군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2016년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씨앗을 가슴밭에 심고 백두산을 내려온 29살의 탈북 청년. 데니 씨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실천해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돌아와서 주변에는 외교관님들한테 소개시켜달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대사관, 영사관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서 했는데 소개시켜주는데 물어보더라. 목적이 뭐냐. 제가 이런 절차를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그냥 목적 단 한 가지. 북한 사람 위해서 대변을 해보고 싶고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의욕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했어? 하더라고요. 아니요. 했더래. 먼저 네가 아무리 그런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어디 가도 써주는 데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FSOT라는 Foreign Service Office Test라는 북이 있어요. 그걸 아마존에서 하나 사서 공부하고 시험을 봤고 근데 시험도 성적이 안 좋았어요. 150점이 하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SNS를 페이스북으로 아는 분인데 그분이 버지니아 쪽에서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데 혹시 좋은 충고나 그런 조언 같은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대학은 졸업하셨어요? 아니요. 뭐 지금 서티피켓 뭐가 있어요? 해서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졸업했죠. 근데 미국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대학교 졸업장이라고. 대학교 졸업장은 어디 가도 써주는 데 없고 설마 어디서 하이얼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밑바닥밖에 있을 수 없다. 먼저 해야 할 게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게 먼저다.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기본 학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한데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19살에 미국에 온 까닭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했던 데니 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의 일상도 쉽지 않았고 2017년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운행 다니면서 좀 좋은 신발이라든가 이런 좋은 그때 호기심이 많아갖고 그런 지갑 뭐 이런 거 있던 거 다 리셀했어요. 팔았어요. 상하미를 좀 보탰었죠. 힘들었죠. 그리고 다른 분이 미국 분이 저를 도와주셔서 자기네 집에 공짜로 있게 하더라고요. 5개월 동안 그 집에서 신세를 졌어요.
도움을 받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겨움을 마주하는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막 힘들면 그런 생각, 우울증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네, 힘들어도 버티자. 네, 생각이 바뀌어요. 그냥 힘들어도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겪는 고통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백두산에서 가슴에 품고 온 그 이름 모를 북한 군인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절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봄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전까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ESL 수업을 들었습니다.
ESL부터 듣고 지금 ESL 8인데 제가 6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나와서 GD 클래스를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애미니스트레이션에 가서
데니 씨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정해진 원칙을 지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살고 있는 이유도 배웠습니다. 가슴밭에 심은 씨앗에 물을 주고 양분을 줘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링컨 대통령의 재선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하 소유권이 미국 정부에서 파나마 공화국 정부로 이양됩니다. 파나마는 북미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해 남미의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북미 대륙을 육지로 연결하고 있는 좁고 잘록한 땅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최단거리로 잇는 총 82km 길이의 파나마 운하 사업은 1880년 프랑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건설을 마무리 지은 프랑스인 페르디낭 마리 드 레셉스에 의해 계획됐지만 공사 시작 이후 9년 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1904년 운하 건설에 착공했으며 10년이 걸려서 1914년에 운하를 완공했습니다. 1999년 운하 소유권이 파나마 정부로 이양되기 전까지 미국이 85년 동안 관리 운영했습니다. 운하 건설 이전 파나마는 콜롬비아 국가 영토에 속해 있었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고 1910 이후 미국은 파나마와 헤이비누 바리아 조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운하의 건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파나마는 미국이 운하 지역에서 영토를 일정 기간 통치할 수 있는 조차권도 양도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서 파나마 정부의 운하 관리권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77 리호스 파나마 대통령 간의 운하 소유권 이전을 합의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이전 작업을 통해 1946년 12월 31일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적대적 행위가 종료된다고 선언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포고령 2714호에 서명하며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진행됐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같은 해 9월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포고령이 나온 시점까지도 교전 당사국들은 전쟁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전후 처리 문제를 다루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포고령에서 전쟁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종전이 아닌 적대 행위의 종료를 선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